9절을 함께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왜 이렇게 급하게 막 빨리 읽으세요? 아, 눈들이 다 좋으신가 봐요. 축축축 읽어가신 게. 3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제가 벌써 우리 할리팍스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다 적응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교회에서 저는 새신자예요 지금. 신권사님 저 새신자 교육 시켜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사실 이렇게 왔는데 아직은 개별적으로 가정이 저하고 대면을 못해서 제 이름도 모르고 잘 형편도 처지도 잘 몰라서 참 기도하기가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10월부터 신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대할 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믿는데 그 성경이 의미하는 말을 너무 우리 시대에 해석해 버린다는 또 위험 부담도 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가 아니죠. 50년대 중반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AD 50년대 중반이니까 그 이래저래 빼도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성경 그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의 말씀을 제껴두고 이것이 지금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제껴두고 어찌 오늘 우리 헬리팍스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죠. 성도님들이 배움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수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를 알려면 2000년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많은 유명한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분은 자신의 전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생을 이렇게 바쳐서 연구하시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자료들 그리고 연구들 이런 것들을 목사가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작업,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성경 공부도 이제 계획하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수요 예배 때 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주제식으로 좀 포멀하게 간다면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조금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예, 오늘 일단은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서신은 어떤 갈등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신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가장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저는 고린도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그만큼 바울의 그 열정과 사랑과 염려와 근심이 짬뽕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이렇게 편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네 통의 편지를 보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보내는 편지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도 잃어버려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았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의 전서는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내는. 그만큼 이렇게 서신을, 길이도 길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이렇게 긴 서신을 그 당시 뭐 오늘날처럼 우리 성경 종이처럼 얇게 해가지고 글씨 폰트 작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를 쫙 압축해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잉크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 파피루스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렴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분량을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편지를 네 통이나 보냈으니 얼마나 바울이 이 그런 열정과 사랑이 고린도를 향해서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집사님이 한 번씩 넘겨주시기를 바래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 조금 편의상. 예. 네. 여기가 지금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행을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밤빌리아 버가 이 지역을 돌았죠. 그리고 다시 왔죠. 2차 전도행 때 이렇게 돕니다. 일단 고린도는 여기에요. 고린도. 여기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 우리. 이게 섬이 아니라 연결된 반도입니다. 여기가 연결됐어요. 여기 연결된 부분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이오니아해. 이 두 해협을, 이 두 해협을 아직 연결은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고린도 운하, 좀 이따 보겠지만 운하가 지금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 당시는 이렇게 배가 여기서 오고 에베소에서 오더라도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가야 되니까 거리상도 엄청 멀고 파도도 세서 위험하고 배가 가다가 침몰하기도 하고 대단히 악조건에서 이 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이쪽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은 곳이 어디죠?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갱글이야, 여기. 그죠? 그리고 이 반대편이, 반대편에 두 항구가 항구를 연결 지어주는 육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에게에서 온 물물이 이오니오로 넘어가는 그 바로 그래서 상업 도시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쪽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이쪽이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큰 군사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가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BC 2세기에 이 고린도 황제의 영사를 보내서 이 고린도를 점령해서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때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저가 BC 44년에 여기에 고린도를 재건해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도시를 형성하면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면 그냥 지배하지 않죠. 지배했으면 그 지배한 나라든 뭐 타운이든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주고 복종하게 하죠.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에 갑자기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로마의 그 인구 문제가 이 고린도로 인해서 순식간에 일단락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고린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뭐 과거에는 뭐 라스베가스, 오늘날은 두바이 막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순식간에 저 도시가 상업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자유인들이 인구 문제로 힘들어했던 로마의 자유인들이 저쪽으로 다 가게 돼서 인구의 형평성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그런 도시가 됐어요. 황제가 주관하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인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황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이렇게 세우죠. 그만큼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였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예, 좀 바로 이 부분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섬 같지만 섬이 아닌 이 반도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저기가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사실 이 고린도 운하는 AD 4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대략 한 10년 후에 로마 황제가 여기를 뚫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지질 평가를.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두 해협 사이의 수위가 다르다고 해서 계획은 했는데 이행은 못합니다. 그러다가 67년경에 네로 황제, 바울이 아마 죽기 전후 그쯤에 네로 황제가 수천 명의 노예를 저기에 투입합니다. 저걸 뚫어보려고. 그래서 67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다가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결국은 스탑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위성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게 고린도 운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가 있죠. 예, 대략 6.3km 이 거리가 6.3km 폭이 한 20여 메타 그리고 물 깊이가 한 8m 이게 땅속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큰 배가 지나가는데 자체 동력으로 지금 못 지나가요. 큰 배는 그러니까 앞에서 예인선이 끌고 지나가죠. 지나갈 수는 있어요. 바로 이곳을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좀 화면이 이 지금 제가 보는 저 TV 화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컬러가 다르죠. 이렇게 컬러가 다르는 게 바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를. 처음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췄다가 1893년 그러니까 불과 한 150년 전에 프랑스가 여기에 대거 전문단을 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뚫은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예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뚫린 시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15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다음 그러면 이쪽 해협에서 아까 이고니온 에게에서 이오니온 이 해협을 양쪽 해협을 연결을 짓는 육로가 6.3km의 육로가 있는데 그 육로를 이렇게 배를 끌어 옮길 정도로 당시 이게 올코스 레온이라고 하는 배를 운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그러니까는 지금 그 그림에 보듯이 6.3km를 이렇게 끌고 가서 배를 들어 올리고 배를 내리는 도킹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이 긴 그 펠로폰네소스 그 위험한 바다를 안 돌아도 저 정도의 규모의 배들은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렇게 옮겨질 수도 있는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에 돈과 사람이 모이면서 상업도시면서 순식간에 이 도시는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이렇게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BC 6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도시 내에 대략 한 26개 정도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동시에 신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이 곁들여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와 타락이 함께하면서 종교까지 이렇게 융성하는 대단히 짬뽕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자, 그다음 이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 타락.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티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이 고린티아조 이렇게 말하면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뭐뭐들 이렇게 이제 폄하해서 말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린도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그 지금 현재 고린도에 가면은 박물관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방에 지금 이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게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성병에 걸려서 진흙으로 자신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신께 드리면 이 신이 이 성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요. 고린도에 한 도시를 길거리를 그 당시 이 정도의 길 넓이를 돌로 깔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돈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큰 원형 극장까지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지도를 놓고 고린도는 바울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뭐 편하게 그냥 성경 공부처럼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꼭 여러분이 볼펜도 가져오시고 종이도 가져오시고 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예배 시간이니까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죠. 제일 먼저 들린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어디? 사이프러스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밤빌리아로 배 타고 올라가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갑자기 마가가 말도 안 하고 이게 갑자기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바나바가 앞서 갔는데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아니면 추측하기로 이제부터 펼쳐질 험난한 이 산맥을 넘으려고 하니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그랬다. 혹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까지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기술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부터는 바울 바나바 이렇게 기술돼서 자기 삼촌의 리더십이 전도돼가지고 기분 나빠서 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이제 계획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퉈요. 리더들이. 다퉈야 나뉘어서 부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사였죠. 자,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쪽으로 사실 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이쪽 드루아에 와서 이쪽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를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이쪽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바울, 신라, 그리고 1차 전도행 때 루스트라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가 이쪽 빌립보에 이르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주 정말 루디아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같은 훌륭한 전도자가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을 서포트해주는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여장부였습니다. 여튼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바울의 선교행을 돕죠. 그리고 지난 우리 주일날 보았던 이쪽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베레아를 지나 이쪽 아테네로 오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자, 고린도로 바울과 실라가 갔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접해서 다시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로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이쪽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로마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방되어 온 부부가 있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생업이 같죠. 천막치는 생업이 같아서 둘이 같이 바울이 집에 거하면서 복음과 함께 생업을 같이 이어져 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가 세워질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화려할 만큼 화려했고 사람이 많았고 돈이 많았고 온갖 타락한 문화가 많았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가 대략 AD 한 50년경입니다. 50년, 51년경.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신약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때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죠. 후서를. 그때가 51년 정도인데 이때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략 1년 6개월, 18개월을 있어요. 18개월 동안 일을 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때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으로 계획해서 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면서 가장 길게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고린도에서 대략 약 1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여기 에베소까지 돌아올 때 고린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온 지 1년 만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에 고린도에서 가장 든든했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목회지가 미국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삶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따라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목사님이 토론토로 왔는데 또 다 정리하고 토론토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역을 돕고 동역을 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분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명단들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의 생명입니다. 생명.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줬다라고 얘기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요. 근데 에베소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자, 여기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구원자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그를 이 에베소에서 만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앙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능통한 자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연륜도 있었고 바울을 위해 헌신해서 따라갈 정도로 열정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되어서 고린도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는 리더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볼로가 파송되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을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 사이 대략 한 1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 특별히 이쪽에 이 아테네에서 철학 사상들이 흘러 들어왔고 고린도 자체에 이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26개나 되는 신전들의 그 모든 잡다한 사상들이 고린도 안에 세워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위기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철학적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며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 상황을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바울의 가르침이 의심이 들고 바울의 말이 좀 어눌해 보였고 거기에 반해 새로운 리더 아볼로의 말은 언변이 화려했고 그 위 철학적인 사상을 이어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교회 리더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점점 커졌었고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되고 리더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내죠. 그게 잃어버린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울에게 당도하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한 어떤 성도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에베소와 고린도로 오가며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가보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다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날라든 서신을 통해서 아 고린도가 지금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글로에 사람이 가져다준 소식을 가지고 아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하구나 라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쓴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시작은 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고린도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 복음에 대한 의심, 철학 사상에 잡혀서 바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오장에 가면은 근친 상간범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두고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요. 법정 소송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상에 바친 재물 쭉 나오는 이런 일들은 도무지 이게 교회인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온갖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고린도 그런 소식을 접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바울의 서신의 우리의 첫 번째 서두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 같았으면 세운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으면 이 망할 놈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서 편지를 쓰든 뭘 하든 했을 텐데 여전히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성도라 부름받은 교회 여전히 문제 많고 다투고 분열 있고 교회라고 보기 힘들지만 온갖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 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바울은 그것을 인지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젖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그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성도라 부름받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젖어드는 여러 생각들, 침투하는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생각으로 운영하고 또 세상적인 방식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요즘은 이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예요. 완전히 거룩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죄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그런 사상이 날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룩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우리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과 단절된 한 영역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쭉 보시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갖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은 지금 뭐 이 정도로 성적 타락에 드러내놓고 이 당시는 그랬으니까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찌 보면 타락한 헬리팍스 한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주시는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이 서두를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해요.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타락과 범죄함 가운데 잡혀 있었던 고린도의 성도 사람들을 불러내어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 성소, 교회로 불러내셨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모아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세상 문제의 차이로 인해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또 내가 그 거룩한 자리에서 서서 늘 그 거룩을 유지해주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곳 헬리팍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전하라 세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시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거룩을 세상에 부족함 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쁘고 신실한 성도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